참 믿음으로 되는 강구는 어떤 강구일까요? 예수님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지만 주님께 인정받는 강구를 한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단순히 구하는 것이 강구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래에게 급급하고 그렇게 필요를 간구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면서 그렇게 구하는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간구의 모습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간구를 계속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쁘시게 하는 간구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응답받는 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은 단순한 필요를 구하는 간구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믿음의 간구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간구 이것을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간구를 위하여 얼마나 우리 자신이 믿음이 없는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먼저 참된 간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본 모습, 우리 자신이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 놓여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간구를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믿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간구를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참된 간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한 사람의 간구를 통해서 참된 간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한 사람의 간구를 보겠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고 합니다. 14절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15절에 이렇게 상태를 간구하기 전에 그가 처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참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간질로 인해서 불에도 넘어지며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 자기의 아들의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간질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으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고쳐주지를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이시니까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격려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7절을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답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먼저 이렇게 고침을 받겠다고 데리고 왔던 그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합니다. 분명히 자기의 그 상태를 어려움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 심지어는 패역하다. Perverse generation, 패역한 세대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이 지금만 말씀하신 거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오랫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왔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여주는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 없는 반응, 그리고 패역한 세대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반응, 이런 반응으로 예수님께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패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단정짓고 또한 그들을 책망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 여실히 책망합니다. 그것도 왜 이렇게 책망하실까요? 여기 보면 얼마나,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뭘 말해주고 있어요? 오랫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이 무엇이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어떤 것이다?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참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편을, 믿음의 방편을 제시해주고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시고 거기에다가 또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고백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은 주님과 함께했던 무리들을, 제자들을 이끌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주님 앞에서 마땅히 드려져야 될 반응이 아닌, 믿음으로 된 반응이 아닌 믿음이 없는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패역한 세대들이 보여주는, 어그러진 세대가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이 책망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는지 아세요? 마가복음에는 이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은 영광된 모습으로, glorious transfiguration이라고 했죠. 영광된 모습으로 변형된 다음에 그 변화선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은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땅에서 내려오니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큰 무리가, 제자들, 나머지, 지금 예수님은 누구랑 있었습니까? 변화선에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세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있었고 나머지 아홉 명의 제자들은 이 산 밑에 있었습니다. 그 산 밑에서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사람들의 큰 무리에 둘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변론이란 말은 논쟁했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arguing했다는 거예요. arguing. 근데 그 arguing하는, 논쟁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여기 나와 있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기관 제자들이 논쟁하고 있어요. 그 논쟁의 중심 내용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추측해 보건대, 왜 너희들은 너의 그 선생처럼 왜 아이를 고치지 못하느냐, 왜 능력이 없느냐, 뭐 이런 내용이 아닐까 추측하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논쟁하는 바가 참 이것은 덕스럽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셨는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지금 율법사라고 하는,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티처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아픈 아이와 더불어, 무리와 더불어 지금 논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결국 그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아이가,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고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그리고 그 무리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모두 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이 대상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그 무리들,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온 아이의 아버지까지 해서,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모든 이가 다 한결같이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할 그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지탄하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근본적인 이유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왔던 그들이 믿음의 반응을 전혀 보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하시고 책망하셨냐면, 우리가 이전 앞부분에서 마태복음에 있었을 때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나오는 대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를 향한 피리를 불었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먼저 왔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그 회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곡하지도 않고 가슴을 치지도 않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good news, 복된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된 소식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그들이 깨닫고 춤추지도 않는 즐거움도 기뻐하는 모습도 없었다는 거죠.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지도 않고 세례 요한이 와서 전파하는 회개 메시지 듣고 회개하는 참 회개와 참 기쁨이 없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모습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무반응이어야죠. No response.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나 예수님의 메시지나 반응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공통되어진 모습. 그리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율법사들도 있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이제는 변화되어서 예수님께 그럴듯한 믿음의 어떤 결실과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할 그들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모든 이들이 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병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그러한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는 귀신들이, 마가복음의 9장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이 간질병에 걸려서 물에 빠지고 불에 넘어지고 이 아이의 상태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그 아이의 그런 어떤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 곳곳 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런 권세와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셨던 그런 능력을 믿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패역한 자들의 세대라고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믿음 있는 자인가? 만약에 주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신다면 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실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지 않냐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패역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고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까요?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 누가복음 18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믿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 있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믿음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서 인정받아야만이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성경은 항상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어떤 종교적인 관습 속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상태에서 믿음을 이해하고 반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서 다 불합격을 당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시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간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이 참된 간구를 하는 데서 믿음이 차지하는 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18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조용히 묻습니다.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쫓았는데 귀신을 쫓았는데 자기들은 못 쫓은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죠. 문제가 뭘까? 라고 예수님 앞에 왜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2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곤이라. 믿음이 적다. 믿음이 결핍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할 만큼의 그런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사건은 이러한 약속을 믿지 못하는 데 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이 적은 영곤이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게 뭘까요?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여러분 겨자씨를 보셨습니까? 겨자를 먹어본 적 있으세요? 겨자는 다 먹어보셨을 거예요. 겨자가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이 핫도그를 먹을 때 발라먹는 게 겨자입니다. 영어로 보면 mustard, mustard의 mustard, mustard seed, 그게 겨자씨입니다. 근데 이 겨자라는 것, mustard라는 것은 이 겨자라는 것은 얼마나 작은 씨면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이 살던 그 예루살렘이나 그 이스라엘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겨자씨가 어느 정도 크기로 번식하느냐 하면 웬만한 집 지붕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m, 4.5m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 큰 나무로 번식하고 거기에서 새들이 많이 깃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아주 자그마한 겨자씨 하나가 그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놀라운 이렇게 커지는 것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31장에서는 천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는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물이 아니라는 거죠.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정도까지 커집니다. 겨자씨 하나가 상징하는 게 생명력입니다. 자생력입니다. 엄청나게 커지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번식하고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그렇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긴다면 문제는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산이 아니라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관건이고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문제의 관건은 문제가 아니라 산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그게 심지어는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산이 무엇일까요? 산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이성으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산입니다. 사람들이 아 이것은 불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나의 능력 밖이야. 여러분들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부딪힐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부딪히고 산과 같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들 인식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느냐. 그 문제, 산과 같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관건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믿음이 아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할 만큼 작다 할지라도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명력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도 생명이 있고 믿는 자를 움직이는 생명력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시작됐습니다. 생명력이 태동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믿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믿음의 씨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산 obstacle problem 문제 장벽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미약한 믿음이 어떻게 산을 움직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산을 옮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부합되는 합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만 믿음을 통해서 어떤 난제어라고 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어떤 magical power 마력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가 작지만 영양분을 공급할 때 커지는 것처럼 심지어는 새들이 무수한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가 성장합니다. 자랍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모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에 말했던 성화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자랄 때 우리는 비로소 큰 나무와 같이 겨자씨가 변화되듯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작은 믿음과 같은 것이 그런 믿음에 살 때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산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우리를 마주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산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게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뜻에 민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능력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자씨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생명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장착이 됐는데 또 다른 능력을 받으시려고 하지 마세요. 또 다른 영적 체험을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 그 놀라운 이미 주어진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았던 그 놀라운 그 능력에 그 생명력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도록 약속해 주신 게 뭘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성령을 상징하죠.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 샘물, 성령, 예수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체험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또 다른 경험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믿을 때 받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은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속에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 자기의 뜻대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게 성령의 통치하심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성령님을 주셨는지 아세요? 성령은 여러분들한테 장식품으로 준 게 아닙니다. 성령은 생명이에요. Eternal life. 영생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성령을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걸 포기하기를 원하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존경할 뿐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삽니다.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들한테 예수 믿을 때 주시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를 포기하고 성령님 뜻대로, 성령님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말씀에 순복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자행자재하면서 우리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부시키고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신 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적은 겨자씨만한 적은 겨자씨라도 분명히 그게 생명이고 그게 성령님이라면 그 성령님은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을 자꾸 이끄십니다.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불순종하다가도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마음에 가책을 주세요. 성령님의 마음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이끄십니다. 어떻게 이끄시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 주기도 하고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 감화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깨닫게 합니다.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이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삶을 거부하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의 뜻에 순종하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가를 그래서 어김없이 관찰해보고 생각해봐야 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겨자씨 하나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리 적다 해도 그것이 성령이고 생명력이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됐다라면 그리고 올바른 말씀과 은혜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거한다면 마치 겨자씨가 그 큰 나무가 이루는 것처럼 우리 또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그런 삶 속에서 산과 같은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떤 문제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판단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이 산이 여기서부터 바다로 던져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바로 산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믿는 자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될 때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주님 뜻대로 구하는 그러한 믿음일 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분명히 산을 움직이는 것 같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요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성화되어가는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예, 성령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참 강구가 되기 원하시는 거죠. 그 마지막에는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만일 한 겨자씨만큼 믿음이 작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옮기리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이 믿음과 병행해서 또 되어질 부분들이 있어요. 산을 옮기는 믿음 무엇이 또 동반되어야 될까요? 성경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똑같은 본문이 똑같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시 서술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마태복음 9장 17절 18절 뭐 이 정도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마태복음 9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서 또 조용히 묻습니다. 아마 믿음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또 언급한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가복음 9장 29절은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 심지어는 우리가 읽었던 이 21절에도 사실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유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란 말이 사실 21절에도 어떤 사본에는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1절에 보면 영어로 뭐라고 써있냐면 But this kind does not go out except by prayer and fasting. 이렇게 써있어요. 이런 유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내쫓는 이런 일들이 이런 이유가 기도와 by prayer and fasting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기 그 사본을 많이 사용했던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도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도 fast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본에는 그렇게 되어 쓴 사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본도 있지만 중요한 건 다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이런 유 귀신을 내쫓는 것은 뭐예요? 기도와 금식이다. 먼저 기도는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내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아 반은 50%는 내가 하고 50%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야 믿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의존, total obedience and total reliance, 완전한 주님의 뜻에 복종과 순종과 의존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그 능력에 의존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뜻이 아닌 전적인 그분의 능력에 의존하는 자로 다 포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능력, 내가 할 수 있다는 어떤 판단력,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그분한테 rely하는 것, 의존하는 것, 이걸 원하십니다. 이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뜻과 생각과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 권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을 때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한다는 말이 내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거죠. 그 주님의 뜻, 주님의 능력에 철저히 의존하고 따르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인격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자꾸만 하나님을 설득해요. 그 길이 싫으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싫으니까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해요. 이것을 해주세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뜻을 관철하고 우리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바른 자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자의 삶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주님의 뜻대로 하시려고. 그래서 겨자씨 조그만한 그 하나라로 하나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시작되도록 생명력을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생명력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체험과 또 다른 어떤 경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미스테이크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그분에게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에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건전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이 기도나 믿음을 자꾸만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체험, 또 다른 은사, 이런 체험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은사도 아닙니다. 체험도 아닙니다. 이미 주신 성령님의 뜻에 통치함을,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을 쫓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가 산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다라면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간구합니다.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부터 보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는 것이죠.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대, 여기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기가 솔직히 믿음 없는 것을 자기도 시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요. 난제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이 해주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나는 안 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간구요, 믿음의 믿음 있는 자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로서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